형이 돈 좋아하잖아요. 근데 내가 준비한 게 있어.
뭐야 이거? 골드바네, 골드바.
아마 형이 평생 한 번에 이 정도의 돈을 한눈에 본 적은 없지 않을까.
이 정도면 이게 얼마 정도지?
요거 하나가 1억 8천이 좀 넘어요.
그렇지.
근데 제가 다섯 개씩 모아놨거든. 그러니까 요 한 덩어리가 9억. 9억, 18억, 27억.
27억. 한 번에 27억?
네. 아, 근데 이거 어디서 오고 있어? 이거 나 선물은 안 되는 거야.
여기 보면 써 있어요. 보조법. 아. 은행 강도들이 옛날 영어 보면 이제 총 가지고 들어가지고 야 금고에 있는 금 다 내놔. 그럼 이거 말고 초콜릿처럼 생긴 그 12kg짜리 그거 두 개만 가지고 도망간다 그래도 그게 42억이에요.
야 그거 한 다섯 개 들고 튀면 100억 넘네.
그러니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돈이니까 그 금을 터는 영화가 그렇게 많은 거죠. 옛날에 그 다이하드라는 영화 보면은 그 연방 준비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국가 금을 털어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막 덤프트럭으로 이 금을 막 가져간단 말이에요. 얼마야 도대체?
야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금을 다섯 개를 들고 튄다고 쳐. 100억을 위해서. 그러면 60kg야. 그러니까 60kg면 나보다 조금 더 가벼운 사람을 들고 튀는 거란 말이야.
그러니까 그 세 개를 들고 튈 수는 없겠네. 이게 영화니까 그렇지. 그렇네. 아니면은 은행 털이를 하기 전에 이 3대 700 정도는 만들어 놓고. 형이랑 나랑 가끔씩 이렇게 금융 역사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럼 형은 이제 과거의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, 이 금은 그냥 앉아있지 않냐. 이 S&P처럼 미래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해야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금을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? 좀 마음이 바뀌어요?
아 이게 금을 봐서 바뀌기보다 아, 요즘 데이터를 보면 마음이 안 바뀔 수가 없어. 그러니까
형은 마음도 데이터로 바뀌는구나.
올해만 봐. 올해만 보면 S&P 500이 9월 기준으로 한 10% 좀 넘게 올라있어. 비트코인은 20% 좀 넘게 올라있어. 금은 35% 넘게 올라있어.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 1, 2, 3위 보면은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이라고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막 3, 4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. 그러니까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웬만한 나라 GDP보다 높은 거야. 근데 이 1, 2, 3등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전 세계 금 가치의 반 정도밖에 안 돼. 금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 수가 있어.
거기 이제 댓글을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. Who's the CEO of gold? 금의 CEO는 누구야? 그러니까 아래 God.
맞는 말이에요.
근데 나처럼 역사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금을 좋아해요. 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. 금은 다른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화폐가 하지 못하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세 가지 기능이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점점 중요해지고 그걸 사람들이 자각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일부 금에 자꾸 투자를 하니까 금 가치가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. 세 가지가 뭐냐. 첫 번째, 금은 정부가 망해도 금은 안 망해요. 그래서 CEO가 가시라고 하는 그 농담이 있는 거예요.
발행주체가 없지.
발행주체가 없잖아.
발행주체가 가시지. 가시 믿는다며.
아니면 얼스고.
아, 그치.
지구가 스스로 만들어낸 돈이잖아요. 그래서 그치.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역사책을 보면은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그때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들이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내가 프랑스 프랑으로 돈을 들고 있어. 그러면은 그 나라들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니까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게 안전하다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2차 대전 터졌어. 그 돈 전부 다 휴지 조각되고 나중에 그 나라들이 독일을 밀어내고 새로 나라를 꾸렸을 때 거의 대부분 화폐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의 화폐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2차 대전이 지난 다음에 알거지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그 시대를 그린 영화나 소설을 보면 누구만 살아남았냐? 내가 1930년대 프랑스 사람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엄청 올드 패션이야. 종이 화폐를 안 믿어요. 야, 내가 어렸을 때 나폴레옹 시대 때만 해도 말이야. 돈은 금이었어. 이런 할아버지가 계셔서 이분이 나폴레옹 시대의 금화를 박스에 넣어가지고 와인셀러에다 묻어놓은 거예요.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자기 마을로 들어왔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. 그래서 와인셀러에서 그 통을 딱 여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? 그 동네에서 화폐 가치가 있는 물건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돼서 미군 PX에서 식량을 가져다가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팔든지 아니면 폐허가 돼 있는 옆에 농가를 싹 사가지고 그 동네에 유지가 되든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.
보통 영화에 그렇게 나오잖아요. 왜 벽난로 뒤로 손 넣어서 이렇게
그러면 이게 6억이 나온 거야. 그 돈이 귀한 전쟁 후에 시대에.
그러니까.
두 번째는 뭐냐면은 글로벌리 내가 딴 나라 가가지고 갑자기 뭔가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. 그럼 지금처럼 뭐 은행 가가지고 환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무조건 받아주는 돈은 역시 금이었다. 그렇기 때문에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다른 나라와 중개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었던 것도 역사적으로 금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. 실제로 프랑스 역사가가 왜 동아시아보다 지중해에서 먼저 해상무역이 그렇게 꽃을 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옛날에 고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청동으로 만든 도끼 모양의 후라고 부르는 걸 돈으로 사용했대요. 근데 청동은 그렇게 귀한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돈처럼 정부에서 이 모양으로 찍어냈다는 거에 그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. 그 얘기는 뭐냐? 내가 후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걸 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아무도 이 돈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. 근데 어떤 역사적 우연으로 지중해는 고대 그리스, 로마, 페르시아, 고대 이집트가 전부 다 금 또는 은을 화폐로 사용하게 됐대요. 그 얘기는 뭐냐면 갑자기 페르시아에 가가지고 뭘 사야 돼요? 그러면 내가 금화를 가지고 간 다음에 녹여서 페르시아 금화로 새로 찍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금의 순도와 용량만 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어느 나라에서도 다 통용이 됐기 때문에 빈간 위주 교역이 유럽에서 아시아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했다. 이게 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매력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의 가장 큰 장점 뭐냐면 이건 잘 숨겨놓으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. 그 왕들이 왜 이렇게 금을 이렇게 주렁주렁주렁 달고 있냐. 왕국이 이렇게 부유해가지고 내가 부자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도 됐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옛날에 역적 모의가 엄청 많았잖아요. 역적들이 궁전을 포위하면은 궁 밑에 있는 지하실로 탈출하잖아. 그럼 알거지가 되잖아요. 왕은 그렇게 탈출을 하면은 유일하게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반격을 해야 되는데 반란군을 몰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녹여서 금화로 찍어내면은 작은 군대를 모아서 다시 자기 왕위 탈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몸에 지니고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세 가지 이 장점 때문에 특히 전란의 시대, 혁명의 시대, 격동의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은 금을 찾는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 우리 뉴스를 보면 인도랑 파키스탄 싸우죠. 태국이랑 캄보디아랑 싸우지.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몇 년째 싸우고 있지.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금을 투자를 하고 이게 되게 안정된 자산이라는 거를 다시 인지하는 시점. 그러니까 지난 한 75년 동안 2차 대전 끝난 다음부터는 미국의 달러가 금 역할을 했잖아요. 미국이 워낙 탄탄한 나라였고 군사력과 문화적 권력이 워낙 강했으니까 굳이 글로벌 커런시가 따로 필요가 없었다가 세상이 다시 이렇게 조금 균열이 가는 게 보이니까 달러가 만약에 옛날의 역할을 못하게 한다면 결국 인간은 수만 년 동안 써온 금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
승현이 지금 역사적으로 금이 자산 역할을 한 거라면은 지금 시대에 금이 왜 투자 자산으로 좋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내가 S&P 500을 좋아하는 것도 한 주식이 몰빵하는 게 아니라 500개 주식을 내가 분산하는 거잖아. 그래서 이런 자산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를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금이라고. 그래서 레이 달리오의 올 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거든. 어느 날씨에도 이렇게 자산을 짜놓으면은 너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올 웨더 포트폴리오를 예를 들어보면은 주식에 30% 넣고 장기 국채에 40% 넣고 단기 국채에 15% 넣고 원자재랑 금을 반반씩 해서 15%를 넣어라. 그러면 안전하다. 뭐 그러면 금을 왜 그런 안전자산으로 넣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. 승현이 말한 대로 희소성과 이 실물 가치 때문에 최후의 안전자산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. 주식은 기업이 발행주체고 국채는 나라가 발행주체인데 뭐 기업이나 나라는 앞으로도 없어질 수가 있잖아. 우리 현대사회라고 없어지지 않는 보장이 없잖아. 하지만 금은 가시 만들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거는 똑같다고 봐. 두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당연히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다른 자산들이 많이 흔들리잖아. 근데 금의 가치는 일반적인 경우는 올라간다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산을 구성할 때 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은 금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자산이 흔들려도 내 전체 자산을 잘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. 그거를 정말 잘 본 게 코로나 겪으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잖아. 그래서 지난 5년간 주가 그래프를 보면은 주가는 코로나 때 쭉 떨어져서 더 회복을 했잖아. 근데 금은 쭉 올라갔다고 그런 시기에. 세 번째 이유는 또 금융위기가 종종 찾아와. 금융시장이 이제 큰 타격을 받아서 흔들릴 때가 있다고. 지난 20년간을 봐도 닷컴부블 터졌을 때 한번 크게 왔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그때 진짜 크게 왔고 그리고 또 최근에 코로나 때도 크게 왔잖아. 그리고 우리가 올해 4월에도 그걸 겪었잖아. 트럼프가 관세하면서 그때는 주가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근데 그럴 때 금은 올라간다고. 내가 그래서 이제 지난 5년이나 올해는 워낙 이제 금융시장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금이 많이 오른 거 알겠어. 그러면 지난 30년을 한번 보자. 당연히 S&P 500이지라고 생각을 했어. 그래서 그래프를 봤거든. 근데 두 개가 결국은 거의 비슷하더라고. 주식 같은 경우는 몇 년 주기로 이제 들쑥날쑥을 하는데 금을 보면은 10년 주기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움직이더라고. 그래서 2000년부터 2010년대까지는 쭉 올라갔고 이때 또 인플레이션 높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2010년에서 2020년까지는 좀 별로 재미가 없었어. 그러다가 2020년부터는 또 가파르게 올라갔거든. 근데 오늘 아침 그 그래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쨌거나 25년을 보니까 10년씩 얘가 움직이는 거야. 첫 10년은 오르다가 그 다음 10년은 재미없다가 지금 5년 동안 올랐어. 그러면 앞으로 5년은 더 오른다는 거가 아닐까?
그거 투자할 때 제일 위험한가요?
근거 없는 생각이. 근데 어쨌거나 얘가 큼직하게 움직이니까 주식보다는 안정적이고 S&P 500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.
근데 시스템이 유지가 되면서 요동을 치는 그런 사회적 변화도 있지만 진짜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도 뭐 대공황이라든지 2차 대전
전쟁이라든지
이런 시기가 일어났을 때를 잘라서 보면은 금은 정말 압도적이에요. 레이 달리오가 아까 형이 언급한 금이 왜 포트폴리오에 꼭 포함되어 해야 되는지를 주장한 그 페이퍼에 재미있는 그래프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60% 채권 40% 포트폴리오 60-40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움직일 때 금값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렇게 비교한 게 있는데 주식이 팍팍 떨어지는 시기들 있죠. 대공황, 2차 대전, 1960년대 70년대 베트남 전쟁 빚 못 갚는다고 닉슨이 아 이제 금이랑 달러랑 뗄게요 뭐 이랬을 때
그때 오일 쇼크도 있었고
네, 오일 쇼크도 있었고 그다음에 닷컴 버블 됐지만 또 동시에 그때 9.11도 터졌고 그치. 이럴 때 보면은 주식은 이만큼 떨어지는데 금값은 이렇게 튀어요.
근데 그 최근에 금융이 흔들렸을 때 금이 올라간 그 높이랑 예전에 뭐 70년대, 40년대 이때 올라간 높이가 이 옛날이 한 두 배 정도 높아.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의 충격이 더 컸다는 소리죠.
아, 그럼요. 그때는 전 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죠.
그치.
근데 이 금이란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금을 신기했던 게 이건 모조품이라서 안 되지만 원래 잘 휘잖아요. 그래서 금메달 따면 선수들이 이렇게 진짜 금인지 깨물어보고 말랑말랑해야 진짜 금이고 그리고 굉장히 낮은 온도에 녹는데요. 그래서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서 남아메리카의 고대 문명 같은 경우에는 철을 만드는 능력은 없었으나 금 장신구는 굉장히 멋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금이 잘 녹고 망치 같은 걸로 때려가지고 예쁘게 만들기가 되게 쉽다 보니까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장신구의 역할과 화폐의 역할을 둘 다 하는 굉장히 묘한 매트리얼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왕들이 이렇게 목걸이 달고 위험을 뿜내다가 갑자기 이제 역적들에 의해서 궁전을 탈출하게 되면은 대장장이한테 이봐라 이거 녹여가지고 동전 좀 만들어라 그럼 빵빵빵 해가지고 다시 군비로 쓸 수 있고 이게 금의 굉장히 독특한 매력 같아요.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다른 화폐를 생각을 해봐도 그 화폐를 팔찌로 차고 있다가 갑자기 녹여서 돈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금밖에 없지 않나. 뭐 예를 들어서 인도 여성분들이 결혼을 할 때는 항상 골드뱅글을 차고 결혼을 해서 이게 지참금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비상금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돌에 금반지를 주는 게 예쁘고 멋진 거니까 주는 거기도 하지만 그 아이의 미래에 진짜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녹여가지고 돈으로 쓰라고 주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얼마 후에 이제 애가 돌이잖아요. 근데 금이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독특한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. 요즘 돌잔치가 되게 작아졌대요.
아니 한돈 금반지가 70만 원이니까 진짜 비싸졌지.
그죠. 그러니까 금은 반돈 이하 주기가 조금 그렇잖아요. 근데 반돈이 30만 원이니까 기본적으로 30만 원치의 축의금을 줄 정도로 친한 사람이 아니면 돌잔치에 부르기가 좀 어색해지는 이런 금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문화적 변화도 흥미로운 것 같아요.
금은 재밌는 게 천분율을 쓰더라고. 그래서 난 처음에 왜 999.9라고 할까 이거 뭐 짭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천분율이라서 그만큼 순도가 중요하다는 거지. 그래서 왜 이런 금을 살 때 요즘은 또 워낙 이제 디지털 금융 시대니까 뭐 ETF 같은 걸로 살 수 있지만은 금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실물을 사는 게 더 딱 순도 확인하면서 사는 거. 근데 실물 금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야. 하나는 예쁘게 가공한 거야. 그게 목걸이든 두꺼비든 내가 예쁘게 가공한 금을 사는 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 아니면 정말 금 덩어리를 사는 거지. 그걸 주물금이라고 부르더라고.
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뭐 특별한 날에 녹여가지고 장신구를 만들어서 선물을 줘도 되고 또 반대로 이제 집에 금이 여기저기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녹여가지고
다 합쳐가지고 뭐 큰 거를 만들 수도 있고
금융자산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
그래서 근데 이런 금투자의 근데 어려운 점이 금을 사가지고 집에 놔두면 어디 숨기기 좋긴 한데 누가 가져가기도 좋아. 그래서 누가 들고 튈 수가 있잖아. 두 번째는 돈은 어디다가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받는다고. 근데 금은 내가 이걸 투자자산을 생각했는데 이자 같은 나에게 들어오는 게 없잖아. 그래서 하나은행을 보니까 내가 집에 있는 왜 흔히 장롱 속에 놀고 있는 금 있잖아. 그게 뭐 두꺼비든 열쇠든 뭐 목걸이든 그런 금들을 맡아주면서 이자처럼 수익도 주는 상품도 있더라고.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금을 내가 집에 갖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보통 은행 가가지고 금고를 빌려서 맡겨놓는다고. 그러면 그 금고를 빌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. 그거를 은행에서 맡아주는데 어쨌거나 이건 차산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일부 수익을 내가 받는 상품들도 있거든. 그래서 내가 하나은행 쪽에다가 데이터 좀 달라고 그랬어. 사람들이 어떤 금을 맡기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. 근데 가장 많이 맡기는 거는 이런 골드바 아니면은 반지라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골드바를 살 테고 워낙 이제 금반지가 많이 뭐 선물로 많이 쓰이니까. 근데 20, 30대, 40대 분들은 집에 어디 장롱 속에 금이 있는 분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. 근데 부모님 댁엔 좀 다를 것 같아. 어디 잘 뒤져보면은 어디 두꺼비나 어릴 때 내가 모르고 갖고 놀다가 이렇게 내가 휜 열쇠 같은 거 그런 것들 나오면은 하나은행 같은데 맡겨봐도 좋을 것 같아.
제가 전에 그 경제 관련해서 라이브를 하면서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있는데 70년 동안 이 돈을 한 번도 못 꺼낸다. 그러면은 이 돈을 어디다가 묻을 거냐. 국채, S&P, 뭐 미국 달러, 뭐 여러 가지 그 옵션이 있었어요. 근데 끝에 가지고 뭐가 이겼냐면 금하고 미켈란젤로 그림이 이겼어요. 경제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박물관에 가가지고 옛날 돈들을 많이 보잖아요. 1930년대 독일 돈이라든지 19세기의 프랑스 돈 같은 걸 이제 보면은 참 애처로운 생각이 들어요. 저 돈이 지금은 아무 가치도 없는 종이 쪽지인데 그때는 저 종이 쪽지 하나 구하려고 싸우고 뼈 빠지게 노동을 하고 굶어 죽고 어떤 사람은 훔치려고 목숨을 걸고 어디 가서 강도질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50년에서 100년 전에 돈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지금 가서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. 근데 유일하게 어디서만 그 돈이 있었냐면 르네상스 시대 그 메디치 가문 박물관에 가면은 걔네들이 방했던 금화 있거든요. 근데 얘는 아직도 돈이야.
그렇네.
그리고 그 메디치 가문들이 모아놓은 미켈란젤로나 라파엘이나 도나텔로가 만든 그 그림들 걔네도 아직도 지금 팔면 돈이 되거든요.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이 뭐에 가치를 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뭔가 실용적이고 발전적인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인간이라는 동물의 본성 때문에 영구적으로 가치를 보존한 그 두 가지 금하고 그림은 둘 다 그 기반이 미적 가치라는 거예요. 이게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유지된 게 아니라 예뻐서 유지됐다.
근데 내가 지금 수연 얘기 듣고 또 떠오르는 게 금과 그림 나보고 결함 나는 그림을 정했을 수 있어. 그림을 나 좋아하니까. 근데 그림은 물에 잘못 닿다던가 불이 난다던가 이러면 그림은 변질이 되는데 금은 참 계속해도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것 같아. 참 신기한 금속이에요 얘는.
나는 이거 한 주머니 하나씩 그냥 넣어놓고 다니고 싶어. 얼마나 걸음걸이가 달라질까. 주머니 속에 3억 6천이 있어. 야
걸음걸이가 오히려 무거워질 것 같아. 너무 막 어 누구세요? 막
형 그 좋아하는 그 키아프가 가지고 저 그림 얼마라고요?
이거면 되겠어요? 바로 저기 세큐리티 바로 부르겠어요.
두 개.
저희 오늘 MMM에서는 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금 같은 분들이십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를 더 다양한 시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안녕히 계십시오.
어떻게?
개 서라!